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불만을 갖곤 합니다. 병중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쾌유를 청해보지만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느님 입장을 변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시 나는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청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며 하느님께 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던 어떤 시인의 말처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답을 하느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그분 계획에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과 거래가 아닌 무상의 관계를 맺도록 은총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암송해야 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친교, 무상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무상의 관계란 시장에서 거래하듯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고 서로를 받아주며 친교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개방이며 귀 기울여 들음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 삶이 다만 그분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청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이로써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삶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내가 연약한 몸을 지니고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은총 덕분입니다. 은총은 형제들과 맺는 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은총은 우리의 생활 변화를 수반합니다. 은총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형제와 맺는 관계를 돌보게 됩니다. 충만한 은총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번져나가는지, 나도 주님의 충만한 은총의 삶을 베풀고 살고 있는지,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혹시 나로 인해 상처 입은 형제는 없는지, 주위에 소외된 형제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유혹과 악에 떨어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함은 충만한 은총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 위한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가 은총 안에서 순수한 것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온 여러 형제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마음에 앙김이 남아있는 형제, 마음이 상한 형제는 없는지, 혹시 나는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은총 대신 내 것만, 내 아님만 돌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교회는 성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느님께서 저술한 사람들에게 그 책을 쓰게 하고 비추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 저자들이 받은 비추임과 인도를 신학 전문 용어로 감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서 저자들이 구원 역사의 일정한 무대에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을 인간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신 당신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그릇됨이 없이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성서의 어떤 예언도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인디콤에서 펴는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천지 차이. 자주 걷는 산책길 옆 작년부터 거의 1년째 새로운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올여름 완공된 교회는 꽤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다. 어느 날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를 걷다 우연히 그 교회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청년부 예배 시간을 보니 주일 오후 1시였다. 성당 미사 시간과 겹치지 않아 내가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였다.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미사 참석률이 줄어들어 고민하고 있던 터라 그곳 교회의 사정은 어떤지 궁금했다. 나는 곧장 교회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근처 성당 신부인데요. 혹시 제가 교회 청년부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사무실 직원분께서는 내게 잠시 앉아 기다리라고 한 다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깔끔한 옷차림에 젊어 보이는 남성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가 내게 말했다. 자신이 이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인데 잠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자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새로 지어진 교회의 깔끔한 카페테리아로 향했고 그곳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목사님이라는 분과의 생애 첫 만남이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 보는 내게도 굉장히 친절하셨다.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는 내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 주셨고 새로 지어진 교회 곳곳을 직접 안내해 주셨다. 사실 나는 우리나라 목사라는 집단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한 내용이 대부분 그러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난 목사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평범하고 인심 좋은 목사님. 많은 이가 바라는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에 가까운 분이었다. 그동안 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다른 채널을 통해 접하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 확정짓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나는 감사의 의미로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다. 그리고 주일 청년 예배에 참석해 보았으며 며칠 후엔 목사님과 점심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자. 겪어보지 않고 확언하지 말자.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되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아끼자.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간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다.
세바스찬 바흐와 샤를 고노가 함께 만들어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성모성 아베 마리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파우와 구노 작곡의 아베 마리아 성모송이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 요크라이버 첫 프렐류드 중에서 나타난 그 선율을 구노가 또한 성모송 텍스트를 붙이며 만들어진 곡으로 바흐와 구노의 작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모송 감상해 보셨고요. 바흐 작품입니다. 양들은 평안히 풀을 뜯으리라 라는 제목이고 신용욱의 목소리입니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독일어 텍스트입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2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내고 사제들에게 그리스도의 꿰찔린 성심 앞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날마다 새롭게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라며 이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맡기고 봉헌한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요 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면서 당신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뢰에 찬 의탁이라면서 사지직은 그분 성심에 따라 빚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며 곧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고 물류 흐름이 정상화된다면 국제의 유가 하락과 함께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그동안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해왔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상승 기대치가 낮아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유가 하락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웨스펙 등 경제 분석가들은 합의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며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과거 수준으로 즉각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가 유지된다면 뉴질랜드 금리 상승 압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 정책 변화를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향후 물가 지표와 국제 정세의 안정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 시몬 브라운은 보건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건위원회 헬스 엔지 보드를 재구성하고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보건 당국의 리더십 부재와 느슨한 총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공서비스 노조 PSA와 같은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단순히 보건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부문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병원들이 낡은 IT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자금 재조정과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료협의회 메디컬 카운슬 지도부 교체를 두고도 정치적 간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의료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상징적인 청사인 비하이브가 노후 설비 문제로 인해 최대 18개월 동안 비워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물의 전기, 기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수명에 도달하면서 대규모 보수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건물의 핵심 인프라가 오래전 설치된 것으로 향후 고장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사를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운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더 이상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사 기간 동안 총리실과 장관실, 정부 부처 직원들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공사 범위와 일정에 따라 이전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B5는 1970년대에 완공된 뉴질랜드 행정부의 중심 건물로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근무하는 국가적 상징물입니다. 정부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보수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비하이브 개보수 사업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상세한 비용 추정과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최종 공사 여부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국가 핵심 행정시설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이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기록하면서 만약 총선이 치러진다면 좌파 진영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낙타 의례의 최신 탈벗 밀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녹색당의 지지율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보다 4% 상승한 수치며 4월의 7%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탈벗 밀스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여론조사를 담당해온 기관입니다. 주요 정당 지지율은 노동당 34%, 5월 대비 2% 하락, 국민당 29%, 최근 3개월 연속 동일, 뉴질랜드 제1당 12%, 5월 대비 2% 하락, 녹색당 13%, 5월 대비 4% 상승, 액트당 6%, 1% 하락, 데파티 마오리당 2.6%, 5월 2.2%에서 상승했습니다. 액트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선인 5%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지역구 의석 확보가 예상돼 차기 국회 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벗 밀스 여론조사의 현재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집권 연정인 국민당, 액트당, 뉴질랜드 제1당의 탈벗 밀스 여론조사의 총 지지율은 47%입니다. 선거위원회의 MMP 혼합 비례대표제 의석 계산기를 적용하면 이들은 총 59석을 확보하게 되며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좌파 진영인 노동당, 녹색당, 대파리 마오리당의 합산 지지율은 49%로 계산되며 의석수는 61석으로 과반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히킨스가 21%로 여전히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 20%보다 앞서 있지만 격차는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윈슨 피스터스 부총리 겸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의 선호도는 14%로 5월보다 3%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 연립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 운영에 찬성 42%, 정부 운영에 반대 51%, 정부 운영에 반대 51%로 나왔습니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국민당 액트, 뉴질랜드 제1당 연립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 장관인 윈스턴 피터슨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3,300만 달러 규모의 이민 기술 프로젝트와 관련해 장관들을 오도한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부 장관 에릭 스탠포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이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정반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생체인식 역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독립검토 보고서는 기업혁신 고용부가 해당 사업에 발견된 청렴성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진행될 공공서비스위원회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민신원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측정 가능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교민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 중 하나가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사회협정입니다. 오늘은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2026년 뉴질랜드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사회협정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 주실 CAB의 김혜정 상담원이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CAB 김혜정입니다. CAB는 Citizens Advice Bureau 약자고요. 한국분들은 뭐 시민조언 상담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는 그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정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정부 지원 서비스, 뭐 보건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뭐 여기에만 제한된 건 아니고요. 뉴질랜드 사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그 이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또 이제 뉴질랜드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설명해 주실 내용이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사회협정인데요. 예, 먼저 그 뉴질랜드 연금에 대해 어떤 점을 그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뉴질랜드 연금은 어떤 자격이 돼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 조건이죠. 그리고 지급액,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그리고 해외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다음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유사회보장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그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좀 변했을까요? 아니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자격 조건은요, 이미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변경이 되는 중인데요. 그게 딱 한 가지로 나눠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65세 이상이셔야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67세로 변경되지 않았냐 하시는데 변경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요, 65세 이상이시고요.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아니면은 영주권자셔야지 돼요.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일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이제 변경된 부분인데요. 반드시 20살 이후에 일정 기간을 사셔야지 돼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이제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출생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그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살 이후에 최하 5년을 거주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10년을 기준으로 할게요. 설명을. 왜냐하면 지금이 변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1년, 어떤 사람은 12년 이렇기 때문에 그걸로 맞추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10년 이전의 그 기준이 1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10년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옛날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서 20살이 됐을 때 해외로 가셨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이분이 65세에 뉴질랜드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사실 20년을 사셨잖아요. 하지만 20살 이후에 거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려면은 그 최하 10년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받으니까 75세가 돼야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65살을 받고 싶다. 그러면 55세에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건 한국 분들은 이민을 오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30살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서 50살이 됐을 때 해외로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65세에 오시면은 뉴질랜드엔 충분히 20년을 사셨지만 20살 이후에 50살 이후에 거주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살에 오시던가 아니면 65살에 오시면 70세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50살에 뉴질랜드에 이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뉴질랜드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이게 많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50살 이후에 산 적이 없는데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50살 이전에 반드시 살아야지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10년 거주 조건이 맞는 사람이면은 50살 이후에 이미 15년을 사셨기 때문에 65살이 됐을 때 바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거주 기간도 변경이 되었죠. 예.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이 거주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2023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해서 1년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거는 출생일로부터 거주기간이 달라져요. 언제 태어났느냐로. 그래서 195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이전 그대로 10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2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1959년 7월 1일부터 1961년 6월 30일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은 11년 거주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1961년 7월 1일부터 1963년 6월 30일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12년. 이렇게 쭉 2년마다, 2년 출생일 2년마다 1년 단위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977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20년 조건을 만족시키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출생일로 됐기 때문에 그 195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10년입니다. 예.
교민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인 그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연금 지급액은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던 없던 대부분의 경우는 상관이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싱글이냐 아니면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현재 그러니까 싱글인데 누군가 같이 살고 있는지 요 누군가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녀랑 사는 거 아니고 플랫메이트랑 살아요. 상관없습니다. 자녀랑 살든 플랫메이트랑 살든 누구랑 살든 내가 싱글이지만 그 주택을 누군가랑 같이 쉐어를 하면 거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쉐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변경이 돼서 더 이상 적용은 되지 않는 건데요. 일단 배우자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신청자가 배우자를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시켰냐 안 시켰냐. 그리고 또 본인이나 파트너 아니면 배우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걸로 이제 그 조건을 보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배우자가 포함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이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거는 2020년 11월 9일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그 전에 신청자가 배우자를 포함시켰잖아요. 그래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규정 바뀌었으니까 너 배우자는 줄 수 없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 중에 나 아는 사람은 받고 있다던데 왜 안 된다 그러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는 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상황이 그거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그러니까 그 전에 신청해서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금 지급액은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대부분의 경우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자격이 안 되는 배우자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주당 두 분이 합한 소득입니다. 160달러가 넘으면은요. 말하자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70%가 공제가 돼요.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두 분 합한 소득이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연금 본인은 연금을 받으시고 배우자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배우자를 포함시켰는데 내 소득이지 배우자 소득 아니다 이러는데 이런 그 정부에서 주는 수당 같은 경우는 부부 같은 경우 부부 공동소득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합한 소득이 160달러가 넘으면은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70%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주일에 우리가 이제 둘이 합한 소득이 연금 제외하고 260달러예요, 주당. 그러면은 아까 160달러까지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0달러까지는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이 100달러잖아요. 100달러에서 그 70%니까 70달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연금 지급액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서 70달러 빼는 게 아니라 35달러, 35달러 각각 두 사람한테 나눠서 공제를 하고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엔주제인데 연금 지급액은 그런 사안에 따라서 예, 얼마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연금은 연금도 그렇고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는 매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올리기도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은 매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돼서요. 지금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독신이죠. 싱글로 완전히 혼자 살아요. 내 아파트에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은 세금 공제 전에 지급받는 금액은 1294달러 70 4%예요. 근데 이제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낼 뿐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면 그 이 텍스 코드가 달라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근데 그냥 일단은 그냥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그래서 텍스 코드가 M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은 1110달러 30센트고요. 싱글로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세금 공제 전에는 이 금액이 2주마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됐는데, 이게 주, 그러니까 연금은 2주마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에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월요일 밤에 이제 프로세싱이 돼서 화요일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2주마다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싱글로 누군가 쉐어를 할 때 1191달러 14센트, 그리고 세금 공제 전에는 1024달러 90센트가 돼요. 그리고 커플인데 한 명만 만든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984달러 28센트고요. 세금 공제하면 854달러 8센트 받습니다. 그러니까 커플인 경우에 둘 다 받기 때문에 두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1968달러 56센트, 세금 공제해서 1708달러 16센트가 되는데요. 아까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 전 지급액은 1866달러 32센트고요. 그다음에 세금 공제하고서 1624달러 12센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뭐 한국 분들도 한국 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다라든가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뉴질랜드 연금하고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만큼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같은 금액만큼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보험, 그러니까 연금보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드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개인적으로 적립한 거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강제적으로 공제가 됐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같은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 해외로 나갈 때, 예, 그때는 또 연금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해외로 가는 경우에는요. 어느 만큼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기간의 여행, 그러니까 최대 26주까지거든요. 그런 여행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최대로, 그러니까 최대 반 26주 이상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이주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주를 하는 경우는 이 사회보장 협정이 맺어진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퍼시픽에 특별하게 22개국으로 가는 경우 특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해외 거주 시에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뉴질랜드에 얼마나 살았느냐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살 이후입니다. 그리고 20살 이후로 무제한이 아니고 20살에서 65살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토탈 합해서 45년으로 540개월이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이 개월수로 계산을 해요. 몇 달을 살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살부터 65살까지 계속 뉴질랜드에 사셨어요. 그러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훌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주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5년 사셨어요.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년이 18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40 에서 182개월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근데 사실은 이게요. 2010년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더 좋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2010년 그 1월 5일 이전에는 해외로 이렇게 6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은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고 그 사이에 받은 것까지 다 돌려내야 됐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변경이 돼서 조금 좋아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예, 한국과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맺혀졌는데요. 예,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요거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사회보장협정이, 그니까 그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2016년부터 있다가 완전히 이제 사인을 하고, 원래는 시행을 요게 조금 더 일찍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코로나니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조금 늦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그러니까 사회보장 관련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회보장 협정이 맺어졌으니까 이제 한국 가서도 전액 계속 살아도 전액 다 나온다던데 맞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 부분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뉴질랜드의 24일부터 65살 사이에 얼마나 거주했냐. 요걸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한유 사회보장협정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거주기간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납부를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포함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도 아까 거주기간 일정 조건 만족시켜야지 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2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모자랄 때 한국에서 그 연금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산을 해서 포함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연금을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신청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협정이 시행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양쪽에서 다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이 한국에 계신데 이제 한국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시려고 이제 너무 막막하니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프로세스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서류 준비해야지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한 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주 기간으로 계산해서 풀 금액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한유 사회부장 협정으로 인한 연금 지급 혜택이 있다면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합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너무 짧게 한 몇 달 하면 안 되고요. 최하 12개월 이상 납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뒷페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하고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한 기간하고 겹치면은 더블로 계산 안 되고 그거는 하나로만 계산이 되고요. 뉴질랜드 연금도 마찬가지로 거주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셨으면은 그거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20에서 65살 사이에 최하 12개월을 연속적으로 거주한 적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살고 없었다가 다시 또 6개월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길게 12개월 이상 산 적이 없으면은 포함 안 되고요. 요거는 비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주권 받기 전에 학생으로 왔어. 아니면 워크비자로 있었어요. 근데 12개월 이상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계산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중복 기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입을 하고서 뉴질랜드로 2016년 1월 1일에 왔어요. 그리고서 뉴질랜드에 살면서도 계속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해서 한 6년 정도 가입을 하고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연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뉴질랜드에서 쭉 살았는데 2024년 12월 30일이 됐을 때 이분이 6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신청하려는데 모자라잖아요, 기간이요. 기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그러니까 중복되는 요 3년 빼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3년 동안 납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을 시켜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하는 서류를 물론 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합해서 받으실 수 있으신 거고요. 한국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6년 밖에 납부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한국, 뉴질랜드 살면서 한 거 그거 빼고 6년에다가 그다음에 추가로 뉴질랜드에서 9년을 사셨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을 만족시켜서 한국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그 한국 연금을 신청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뉴질랜드에서 한국 연금을 신청할 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당연히 이제 성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혹시라도 이름이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 이전 이름, 그리고 주소가 많이 변경이 됐었으면 주소, 변경된 주소 이런 거 있어야지 되고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거나 아니면 양육자녀가 있거나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정보도 다 있어야지 되고요.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렇게 있어야지 되고요. 또 뉴질랜드 시민인지 아니면은 영주권자인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소득 정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 계좌 입금이 돼야지 되니까 은행 계좌 정보 있어야지 되고 또 은행 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야지 되네요.
예, 그렇다면 그 한유 사회 보장 협정하에서 예,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연금 지급액은 뉴질랜드 연금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양쪽 다 받으실 수는 있는데, 뉴질랜드 연금은 한국에서 받는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한 달에 30달러씩 해서 1년에 만약에 360달러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로 나눕니다. 이제 워겐인컴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금은 2주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나눠서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이제 연금이 나오고요. 한국에서 연금 받는 경우는 아까처럼 뉴질랜드에서 20에서 65살 사이에 얼마나 거주했냐로 받으시고요. 그 경우에는 한국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추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거주기간으로 뺐기 때문에 별도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구 거주시에 예, 지급 금액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 거주 기간으로 하거든요. 20에서 65세 사이에요. 그런데 요 슬라이드는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정보를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티클 8이라 그래서 한유 사회보장 협정 아티클 8이에요. 그거를 제가 찍어서 스크린샷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한 거고요. 사실은 한국 그 연금 정보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설명이 돼 있어요. 뉴질랜드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경우 뉴질랜드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아시라고 이렇게 말 준비한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지급 자격 확인을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같은데요. 예,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예. 늘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싱글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싱글로 완전히 혼자 산다. 그런데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혼자 사는지 이런 거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랑 한국이랑 그 사회보장 협정 관련돼서는 한국에서 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한 번 하고 끝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해마다 금액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확인하는 아니면 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서류를 일정 기간 이렇게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조금 더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또 저 더 뭐 2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은 1년마다 하고요.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매년 아니면 26주마다 정확하게 뭐가 변경이 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내셔야지 돼요. 만약에 그걸 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여러 번 내라고 했다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이 끊길 수 있다 이런 통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한 내에 내시거나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한 내에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뉴질랜드 정부는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거를 다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다음 달 말까지 내라 그랬는데 다음 달 말에 내가 어디를 중요한 이유로 여행을 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야 된다라든가 해서 그 서류를 준비를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때까지는 못하지만 뭐 8월 말까지는 할게 이러면은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한국의 거주시 또는 뉴질랜드 거주시, 예,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일단 한국 거주하시는 경우에 뉴질랜드 연금 신청은요, 그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국제협력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연락하시는데 이게 이전에는 지방에 있었는데 지금 다 이제 서울로 옮겨져서 지금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다라고 해요. 국민연금 사옥 강남 사옥 3층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그 뉴질랜드에서 하실 때는 008이 눌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할 때는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 뉴질랜드에서 연락하실 때는 008-2-6960-3210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1355로 그냥 바로 하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되는데 보통 전화가 제일 이렇게 바로 연락하기 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뉴질랜드 거주하시면서 한국 노령연금 신청하실 때는 이전에는 이제 바로 직접 해야지 됐는데 지금은 워겐인컴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워겐인컴 해서 좀 하는데 전화번호가 슈퍼애니션만 담당하는 번호가 0800-552-002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터내셔널 서비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락을 하셔야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전화 거기로 전화를 하셔야지 되면 0800-777-2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 사회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시에 계신데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상담도 가능할까요?
예, 뭐 전화로 사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되는데요. 저는 메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한국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요. 메시 CAB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는 0983357755고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 화요일 9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캐시알 추드세계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연금과 한유 사회협정에 대해서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기시얼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지상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없이 좋지.
최치성 작곡 집수록곡 중에서 김은건 작사, 최치성 작곡의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민요 걸작 경음악집에 있는 창부 타령인데요. 1990년 아세아 음반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송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좌파 진영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해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은 12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내고 사제들에게 그리스도의 꿰찔린 성심 앞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날마다 새롭게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라며 이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맡기고 봉헌한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요 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면서 당신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야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뢰 찬 의탁이라면서 사제적은 그분 성심에 따라 빚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며 곧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이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기록하면서 만약 현재 총선이 치러진다면 좌파 진영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낙타 의례의 최신 탈벗 밀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녹색당의 지지율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보다 4% 상승한 수치이며 4월의 7%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탈벗 밀스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여론조사를 담당해온 기관입니다. 주요 정당 지지율은 노동당 34%, 5월 대비 2% 하락, 국민당 29%, 최근 3개월 연속 동일, 뉴질랜드 제1당 12%, 5월 대비 2% 하락, 녹색당 13%, 5월 대비 4% 상승, 액트당 6%, 1% 하락, 대파티 마오리당 2.6%, 5월에 2.2%에서 상승했습니다. 액트당은 비례 대표 의석 배분 기준선인 5%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지역구 의석 확보가 예상돼 차기 국회 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벗 밀스 여론조사의 현재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집권 연장인 국민당, 액트당, 뉴질랜드 퍼스트의 탈벗 밀스 여론조사의 총 지지율은 47%입니다. 선거위원회의 MMP, 혼합비례대표제 의석 계산기를 적용하면 이들은 총 59석을 확보하게 되며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좌파 진영인 노동당, 녹색당, 대파티 마오리당의 합산 지지율은 49%로 계산되며 의석수는 61석으로 과반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히킨스가 21%로 여전히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20%보다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윈스턴 피터스의 부총리 겸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의 선호도는 14%로 5월보다 3%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 연립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 운영에 찬성이 42%, 정부 운영에 반대 51%로 나왔습니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국민당 액트, 뉴질랜드 제1당 연립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웨스트팩은 중동 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거쳐 뉴질랜드 가계의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6월 분기 소비자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팩 맥도못 밀러 소비자 신뢰 지수는 6월 분기에 14.3포인트 하락한 80.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웨스트팩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가구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가구가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 사티시 란초드는 중동 분쟁 이후 연료비와 기타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고 또한 차입비용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전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몇 달 동안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팩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비자 1,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경제학자 사티시 란초스는 설문조사에서 순응답 기준으로 38%의 가구가 외식과 기타 열악 여가 오락 활동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란초드는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부진한 결과이며 최근 수개월 동안 많은 외식업체들이 보고한 어려운 영업 환경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외식 및 적개고 지출은 연료비와 같은 필수 생활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최근 휘발유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달 동안 외식 관련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신 선택가격 지수 SPI에 따르면 4월에서 5월 사이 휘발유 가격은 3.8% 하락, 경유가격은 11.4%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5월 기준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을 보면 휘발유 가격은 28.7% 상승, 경유 가격은 7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료 가격 상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이 주요 원인입니다. 란초드는 웰링턴이 계속해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관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높은 생활비 부담과 여전히 부진한 고용 시장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 하락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 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고위 장관인 윈스턴 피터슨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3,300만 달러 규모의 이민 기술 프로젝트와 관련해 장관들을 오도한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부 장관 엘리카 스탠포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이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정반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생체인식 역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독립검토보고서는 기업혁신고용부가 해당 사업에서 발견된 첨예성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진행될 공공서비스위원회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민 신원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측정 가능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무려 12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교체됐으며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경고를 무시했고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이자 뉴질랜드 포스트 대표인 피터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력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하며 이것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건 국민에 대한 음모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슨은 이번 실패가 뉴질랜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나라의 문제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는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슨은 3,300만 달러는 국민들이 매우 힘들게 번 돈이며 그 돈이면 평범한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집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에릭 스탠포드 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매우 이례적이며 공공서비스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독립검토보고서는 기업혁신고용부가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으며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를 너무 늦게 구축했고 구축된 거버넌스 절차를 반복적으로 우회했으며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내부 직원과 외부 검토 의견을 무시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장관들에게 어떤 정보가 보고됐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밀포드 사운드에서 산사태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예상 생존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가 위험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 NEMA는 수요일 오전 국회 심사청문회에서 이 위험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 NEMA 최고 경영자인 데이브 가우는 2024년에 발표된 생존율 추정치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밀포드 사운드의 좁은 지형 특성상 대규모 산사태가 쓰나미를 유발할 경우 한 번에 최대 4,000명에 달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우는 의원들에게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생존율은 약 4에서 5%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밀포드 사운드 해저 바닥의 약 40%가 과거 산사 때 퇴적물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피오로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규모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우는 앞으로 진행될 연구가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포스터 의원은 밀포드 사운드의 숙박시설이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홍수 위험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개발을 제안하는 것처럼 어떤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재검토하고 추가 개발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재난관리청 NEMA 최고경영자 가우는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관리 및 복구부 장관인 마크 미첼은 정부가 위험관리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는 하되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이나 관광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상징적인 청사인 비하이브가 노후설비 문제로 인해 최대 18개월 동안 비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물의 전기, 기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의 수명이 도달하면서 대규모 보수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건물의 핵심 인프라가 오래전 설치된 것으로 향후 고장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사를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운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더 이상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사기간 동안 총리실과 장관실, 정부 부처 직원들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공사 범위와 일정에 따라 이전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하이브는 1970년대에 완공된 뉴질랜드 행정부의 중심 건물로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근무하는 국가적 상징물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현지 시간 이란이 이번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다르 군주와 회동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내 생각엔 2단계가 사실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우리는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년 시간 이란과 체결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습을 다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 앙레뱅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MOU일 뿐이고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MOU는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사망한 고 오토 원비어 유족이 제기한 북한 관련 동결 작은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원비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지난 11일자 결정문에서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 1065.73달러 약 265억 원 규모의 자산을 웬묘시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해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 10일과 1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선관위 해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동의한다 73.4%, 동의하지 않는다 20.1%, 잘 모르겠다 6.6%로 동의 쪽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동의한다의 경우 매우 동의가 52.8%에 달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의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도 9.9%로 조사됐습니다. 동의로 대답한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 81.2%, 부산 울산 경남 77%, 경기 인천 74.5%, 서울 73.5%, 강원 제주 73.5%, 광주 전남북 67.7%, 대전 세종 충남북 6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광주 전남북이 충청 지역보다 선관위 해체에 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73.6%, 여성 73.2%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5.8%, 30대 74.1%, 40대 74.8%, 50대 75%, 60대 77.9%, 70세 이상 71.2%로 조사됐습니다. 이 역시 흥미롭게도 자가용화되어 있다고 하는 40대 50대 세대의 선관위 해체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9원 8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8원 6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1원 0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조은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후드 아트 마켓 안내입니다. 다채로운 누전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를 거닐며 즐길 거리가 가득한 베레스포트 광장부터 머큐리 레인까지 이어지는 K로드를 거닐어 보실 수 있습니다. K로드의 매력을 더하는 다양한 상점, 갤러리, 카페, 바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점심 식사도 즐기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K로드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그레니든 도서관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며 때때로 초청 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18일,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그랜 이든 라이브러리 1232 그린델 로드 그랜 이든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마운트 로켓 도서관 안내입니다. 마운트 로스킬 도서관 안내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손가락 동요를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18일부터 3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 알버트 로드 마운트 로스킬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